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우리 같이, 고백하는데요. 지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좀 미리 앞당겨서 말씀드리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까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권능 형제? 네, 안 하고 있고요.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예, 권능 형제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예, 몇 번이나 이렇게 기억하는가? 이게 청년들 만나다 보면 자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목사님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합니다.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른 아침 기도 때 한번 하고요.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또 모임이 있으면 한두 번? 한 다섯 번 정도는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부르듯이 부르는 거 말고, 그쵸? 아저씨, 빵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부르는 건 몇 번일까? 내가 하나님을 크리에이터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는 건 몇 번일까?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실은 좀 이렇게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진태가 너는 나를 창조주로 기억하니? 예. 막 변명이 떠오릅니다. 이런 거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이미 알아요. 이미 알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또 좋은 목사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또 뭘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다 알고 다 열심히 사는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태가 너의 열심이 정말 나를 위한 거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사는 거 알겠는데? 착하게 사는 거 알겠는데? 그게 너를 위한 거니? 나를 위한 거니? 열심히 살기 전에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니? 내가 누군지 먼저 기억해야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커맨딩 하세요.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이거는 커맨딩 보이스예요. 한결아, 내가 창조주거든. 좀 가끔 기억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야. 너희들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You must remember your creator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요. 고개를 들어 저 높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 예. 혹시 무슨 이렇게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입술을 이렇게 하지만 예. 무슨 말씀이 있죠? 예, 헛되다죠.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1장 2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런데 이 한 문장, 이 원 센텐스에, 이 한 원 verse에 이 구조 자체가 이 전도서 전체의 topic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1장 2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영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한국말로 다시 옮기면 이래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한 절 앞뒤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 구절 가운데 전도자가 말한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앞구절과 뒷구절이 같은 것을 인클로지오,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 뒤로 반복되는 문장은요, 가운데 내용의 topic이에요. 주제예요. 자,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건데 무엇에 관해서 말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전체는 헛되고 헛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에세이 다 쓰시죠? 에세이 쓰면 기본적인 스트레티지가 있죠. 인트로에서, 자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할 거야? 인트로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쭉 설명하고 컨클루전을 얘기해요. 내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1번에 얘기했던 이 얘기를 이렇게 컨클루딩 해. 그래서 인트로와 컨클루전이 같이 패럴렐 되죠. 딱 매칭을 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 우리의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떤 비유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를 컨퓨징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한 표현에. 그런데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신약과 구약에. 근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명확하게 발견했을 때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돼도 참 잘 모르는 표현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메인 포인트는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수미상관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장까지 살펴보면서 그 인생의 헛됨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0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whatever please my eyes 그냥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진짜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그런데 내가 세월을 좀 살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Chasing after the wind, meaningless under the su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Worthless under the sun. Under the sun이라는 표현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번 넘게 반복이 되죠. 인생의 허무함, vanity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 고민하고 스트로크를 하면서 살았어요. 석사, 박사, 뭐 프로페셔널 많은 것들을 머리에 넣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알게 하시죠. 내가 짐승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19절이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going to the same conclusion. 그렇죠?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내가 짐승보다 나은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은 똑같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인생의 헛됨을 말하죠. 하지만 전도자는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죽는 인생에 만족이 없고요. 잊혀질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그냥 하룻밤의 꿈 같아요. 허망해요. 아, 결국 죽을 인생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막 디프레싱하지 않아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빨리 컨클루전으로 갔습니다. 아직 12장 안 갔는데 12장으로 확 땡겨서 왔어요. 예. 왜냐면 전도사가 이렇게 허무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가 인생의 이 허무함을 낱낱이 언포딩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탈리티에서 임모탈 갓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까발리고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면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12장까지 막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한 거죠. The end of the matter, all has been heard.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good or evil. 아무리 날고기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죽음 앞에 인생은 허망합니다. 어떠세요? 허망해요. 결국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팩트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을 운명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Remember your creator.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지도 않고 내가 내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가 있다면 실은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 없죠. 내가 신이 돼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뻥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뭐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고 해도 다 죽습니다. 더 비참하게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데 마음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허망한 것에 인생을 더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일매일 기억하라.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잘 까먹잖아요. 여기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옷을 입으면서 단추를 채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루의 첫 단추를 끼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가 운전하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진리예요. 전도서는 그 부분을 인생의 허망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주죠. 자, 전도서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컨디션, 깨달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All is vanity. 인생의 허망함을 못할 일을 깨달아야지 그게 나한테 와 닿아야지 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절망의 문을 열어야 이 세상이 망해버렸고 망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안에서 괜찮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년은 괜찮아질 거야 이 학위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나한테 오피스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절망 안에서 토닥토닥 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의 문을 열어야지 희망의 길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가 있죠. 파라독스가 있어요. The truth of paradox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몇 면에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The blessed is poor in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나의 꿈들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가난한 상태여야지 이 세상의 허망함을 내가 깨달아야지 실은 하늘의 소망을 줄 수가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 7장 2절과 3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예, 바로 적용해서 얼굴에 우거지상을 쓰고 다녀라가 아니라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들마다 미래를 생각하죠. 그리고 좋았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실은 가장 유익하다라고 역설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 전도서의 맥락을 이해하면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죽음 앞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신나게 후회 없이 산 인생이라도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파괴자, 그렇죠?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월십하던 그것이 얼마나 worthless하고 가치 없는지를 깨달아 내 발걸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 없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 은혜의 강도나 깊이가 다 가지각색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깊이와 넓이가 또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더 풍요한 삶이 있고 그리스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컨디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허망함을 봐라. 가치 없음을 깨달아라. 그 가운데 너가 오늘 아침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허망함을 여러분 매일매일 목도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학기 중에 관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그런데 이제 막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야 원래 인생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는 소망 없어. 헛되고 헛되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죠.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열심에게도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매하고요. 죽음 앞에서 짐승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발언은 다 너무 예쁜 자매들이 다 계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다 예쁘세요. 근데 그 예쁜도 헛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예, 나이가 들어가면 있어서 헛되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예, 헛되다 이런 거죠. 예, 주중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묵상을 좀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전도서와 똑같은 어떤 깨달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고민하게 되죠. 근데 한 교부분이 나누어진 복음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나누면 이 전도서의 고백과 우리 삶과의 연관성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부스러기 예화예요. 부스러기 예화죠.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처음 복음서를 대하는 때는 당혹스러운 좀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의아한 모습이 있거든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방 땅이에요. 예, 이방의 땅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인텐션은 두로에서는 사역하지 않는 거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네요. 예,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예쁘지 않죠. 막 자해하고 막 비명 지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생명 같은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곡성 보신 분 있죠? 곡성?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아비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하게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아니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느라 예, 문제, 이 어려움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녀로 먼저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복음이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에게 다 전해지지 않았어. 너에게 줄 건 없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XX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인종차별주의자시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레이시스트? 이거 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쌍스러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야 너는 개 같은 X야. 너한테 줄 게 뭐가 있어? 너는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예수님만큼이나 황당한 여자의 모습이 있죠. 여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개 같은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개 같은 거 맞는데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귀신을 설명할 때 형용사가 adjective가 더러움, 더러움으로 나타나요. 이 더러움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 생명과 반대되는 상태예요.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예, 귀신 들린 딸 아이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막 구더기가 들끓고요, 막 냄새 나고요, 악취가 진동하죠. 자기가 생명이 여기던 딸 아이가 귀신에 잡혀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지죠. 죽음 앞에 무력한 자신의 처지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하버드에서 PhD를 갖고 있던,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던, 게임 끝난 거예요.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 무력함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자기를 대면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짐승의 결국이나 우매자의 결국이나 나나 죽음 앞에 무력함은 똑같다. 이런 고백과 일맥상통하죠. 죽음 앞에 무력한 자신의 처지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스로보니게 여인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도로는 다 해봤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겪지 않았다면 인생의 허망함을, 파워레스를, 워스레스를 죽음 앞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베스 이스라엘도 가보고 뭐 좋다는 병원 다 가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면 이 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왔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자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요. 죽음 앞에 옵션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차정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옵션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옵션이 너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하고 괜찮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는 너무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마가는 이 부스러기 예화를 전하기 전에 거룩함과 더러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소개하죠. 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갖고 뭐라고 했어요? 예, 정결 예식이죠. 거룩한 백성은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손을 안 닦고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클래리파이 해주시죠. 거룩함과 더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맥락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전통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가 아니야.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느냐, 11조를 하냐 마느냐가 아니야. 이런 것이 영혼을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것이 귀신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속이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귀신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여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도 경험 자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경영하면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겁니다.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내 힘과 지혜로 조종하는 내가 더러운 사단 마귀인 거예요. 죽음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시고 인생의 헛됨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또 밝히 보여주세요.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는 절절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5년 전, 1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이 맛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셨었죠. 7월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실 때 영정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퓨네럴 픽처죠. 영정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거실에 이제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항상 보세요. 아니야 말다툼 할 때도 보고 계시고 예 아이들 청소할 때도 보고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예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보이죠.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 근데 아버지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장례식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화장터에서 화장되고 단 몇십 분 만에 잿더미가 됐던 것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끝이 있단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나름 그 영역에서 나름의 업적이 있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열심과 그런 노고와 그런 레퓨테이션과 그런 재산이 끝이 있어요. 허망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아버지 사진 있어서 계속 디프레스 약간 이렇게 계속 쭉. 그런데 그 허망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선물이고 아내가 선물이고 아이들이 선물이고 숨이 붙어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허망한 가운데 근심 하나 기뻐하는 역설의 진리가 우리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귀신을 내린 딸 아이로 인해 예수를 찾아온 여인을 제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이 대입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의로운 자만이 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어. 왠지 알아? 내가 의로워. 내가 righteous해. 내가 홀리해. 나의 백성만이 내가 주는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어. 28절 여자가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예수님 옳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과 짐승의 끝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지만 식탁 아래 개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 영혼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 가족을 살리기에,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에, 이 세상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은혜를 지금도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깨달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첫 단추를 깨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느냐에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